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죄인이었을 때 주님, 의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참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받게 해주신 그 구원을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저희가 회개에 대해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만 공부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그 공부하면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다루면서 그 회개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제 구원받은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 회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한 오해들을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눴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중간에 이제 제가 시간 다 못 끝내고 넘어갔었는데, 그 회개에 대한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몇 가지 더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 부분까지 시간이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회개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회개의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빨리 끝을 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다루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죄를 뉘우치는 것 거기서 끝나는 어떤 슬픔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먼저 이 회개가 이루어질 때 회개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회개는 먼저 이 지적인 면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적인 면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나 나름대로 어떤 이 해결책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름대로의 나의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 난 이제 틀렸구나. 내가 생각한 것이 틀린 것이구나. 예,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내가 가는 길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지적으로 인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의 지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선함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내 힘으로 선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선해, 저 사람 의로워, 이러한 그 경지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노력을 해보는 거죠. 착한 일도 하고 선을 베풀기도 하고 이러한 방법을 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러한 사람의 방면으로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지적으로 깨닫고 내가 틀렸구나. 이것을 내가 하는 방법, 나의 길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 이것이 회개의 지적인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9절에 보니까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그러니까 그 두 형제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 아마 여기 이제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 명령했을 때 이제 무언가를 주문했을 때 한 사람은 안 하겠다고 해놓고 자기가 이제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돌이켰다라는.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죠. 마태복음 21장 29절.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는 뜻을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아, 그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것. 예, 그것이 이제 자신의 길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지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회개의 감정적인 부분은 감정적인 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꼭 안녕하세요. 회개라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인 면을 동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어떤 막 눈물이 막 줄줄줄 쏟아져야 되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눈물을 꼭 흘리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을 대개 보면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큰 슬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가던 그 길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이제 큰 슬픔이 있고 후회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이 세상적으로 어떤 그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세상적인 그 유익, 그냥 후회하고 슬퍼하고 다음부터 잘해야 되겠지 뭐 이런 정도에서 끝나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그러한 근심, 믿음의 이러한 근심이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된다라는 부분을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죄를 나는 그냥 세상에서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좀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좀 나쁜 일 하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요 정도? 이러한 그 세상적인 거는 그냥 마음 아파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 안에서 하는 그 근심, 이러한 죄에 대한 근심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것이 이제 회개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의지적인 부분은 온전한 회개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의지라는 것인데 의지는 뭐냐? 내가 이 죄를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내 힘으로 선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최선의 노력으로 정말 선함을 행하고 고행도 해보고 다 해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돌이키는 내가 가던 길에서 이제 돌아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 의지적인 행위 그것이 이제 회개의 온전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9절에도 아까도 봤지만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도 우리가 흔히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그 작은 아들이 부모가 재산을 일찍 줬잖아요. 일찍 줘서 그 재산을 받아갖고 먼 나라로 가갖고 다 썼잖아요. 돈 다 쓰고 나서 이제 자기 이 주변을 보니까 그 돈이 많았을 때는 주변에 여자하고 뭐 술이 있었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옆에 돼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이제 자기 신세를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깨달아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냥 거기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많은 돈을 왜 이렇게 허비했을까? 그냥 이러고 그냥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그것을 죄인 걸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 회개라는 것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에는 이제 두 가지 방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바로 두 가지 행동인데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한 사람이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의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 또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과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들어간다. 그래서 또 이 회개라는 것은 회개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죄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8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리이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죄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 고백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길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회개인 것이에요. 좀 헷갈리십니까? 회개는 또한 죄의 단절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니까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태까지 하나님 외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회개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인류에게 회개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보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한 해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해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비만 주시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것이고, 오래 참으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는 회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 이 회개를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또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고넬료 사건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아까도 봤지만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여태까지 가던 길, 내 멋대로 살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의에 이르려고 노력해보는 그러한 모든 길들을 이제 가다가 아 이게 틀렸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나를 이제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사람의 노력에 있지 않고 사람의 선함에 있지 않고 우리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이제 자신의 죄를 이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받는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또 저 또한 다 똑같습니다. 구원받는 회개는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죄 고백이라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우신 변호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몰랐다라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해서도 적게 인식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과 생명 잃은 회개 이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몰라서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짓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죄가 뭔지를 알고 있고 그러면서 죄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죄를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지을 때 육신적으로 그 죄를 선택한 것이잖아요. 육신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여기까지 일단 그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그 3번 오늘 제 뒤에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을 좀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앞에 일 그 큰 제목 지난주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에게 나는 빚진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보냈고 또 누군가 보내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듣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봤듯이 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구원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은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군가 전달해 준 거잖아요. 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 이미 나는 죄인이었는데도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잖아요. 이거 다 빚진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영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죽은 것과 같은 그렇게 됐고 또 이 육신과 거의 밀착하게 되어서 육신적인 존재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존재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존재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또 세 번째로 복음 전파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니까 짧으면 60이고 길어봐야 뭐 80이다. 물론 요즘에는 뭐 90, 100세까지 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60이든 80이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이제 성경에 또 안개라고도 하고 어떤 성경 수증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해가 딱 뜨면은 이 싹 사라지는 이것이 인생이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 저도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을 물론 예전에도 많이 그랬지만 요즘에 와서 좀 참 많이 느낍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주일날은 교회 오고 또 아니면 평일날은 회사 가고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막 정신없이 일하다가 뭐 저녁 되면은 또 뭐 일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리고 자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일도 터져요. 뭐 누가 아프기도 하고 뭐 제가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또 뭐 가정에 뭐 어려운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도 같은 뭐 문제라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문제가 지나가면서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인생이라는 게 뭐 곧바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인생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이렇게 요즘에 와서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도 잠시고, 예, 또 슬픔도 잠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평 반의 땅에 이제 눈 감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인생인데, 야, 뭐하고 살다가 죽어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사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그 인생,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영혼들을 이겨내는, 이제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참 굉장히 값진 것이에요. 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헌금을 해서 선교를 돕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좋은 간증을 보일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에서도 잠언 1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그러니까 혼들을 얻는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다 모든 사람들은요,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우리가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 한번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한 딱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쫙 펼쳐 주실 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참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 주님께로 이끌어진다는 것, 이끌려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의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마귀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배계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가 주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막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캡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해주면서 이것만 먹으면 당신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걸 먹으면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을 옆에 딱 보고 숨이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든지 말든지 그러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 사실 이것을 나 또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충분한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전파를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정확하면 누구라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사실, 그것에 입각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난 알잖아요. 그거를 말하면 그것이 복음 전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내가 정확하게 구원받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모르는 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이제 예전에 복음 전하는 그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해봤을 때 어떤 연습을 하냐면 이게 이제 집에 가서 베개에다가 자기 전에 베개에다가 베개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연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제 복음을 전해 보면 아 내가 지금 정확히 아는지에 대한 점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하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경험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요. 예. 이것은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많은 복음을 잘 전하는 방법이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뭐 많은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하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한 가지 방법만이 꼭 가장 유일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효과적인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 복음 전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저도 여러분 그 복음 이렇게 해볼 때 보면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 반응이 틀립니다. 예. 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인간들이 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아 나도 죄인이라는 걸 정말 생각했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죄인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적은 있어도 난 내 스스로 죄 지은 적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지를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방법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이 전해보면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딱 전해보면. 복음 전하다 막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갖고. 나는 당신 구원, 난 이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참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나를 면박을 줘보면은 화가 납니다. 그러면 막 언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돌아가고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좋은 일 하려다가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나도 상처받고 그러면 이제 이게 배우는 거잖아요. 절대로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가 또 그런 사람 만나면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좀 가라앉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전하는 방법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 순간 성령님께 이제 의지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우리에게 영혼을 변화시키란 말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들이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든 내가 구원시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내가 구슬러갖고 막 안 되는 거 막 그 말 막 변화시켜갖고 막 시간도 없대는데 잠깐만 기다려라 뭐 잠깐만 5분만 더 기다려라 그래놓고 막 30분 얘기하면서 막 바쁘다는 사람 붙잡아놓고 내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 아니면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꼭 좀 들어 그래갖고 이 사람 어떻게 했으니 내가 이 사람 변화시켜 보려고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그냥 그 허락된 시간 안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을 막 하다 보면은 뭔가 하려면 육신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 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죠. 준비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할 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봤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가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린튼 스미스 선교사님이 이 책을 쓴 저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령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성경 몇 구절을 암송하는 것보다 혼을 얻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도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배우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부분은 조금 나머지 부분 좀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한 지난 부분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았고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먼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늘에서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들로 다 드러나는 그러한 지체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